우리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 전체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좀 개념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깨닫게 될 겁니다. 이제 이 성경 전체를 얘기하기 전에 성전이 뭔지를 한번 조금 생각해 보면 성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말 이 한마디 안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머무시면서 거하시면서 가만히 계신 분이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뭘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다음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질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시면 아니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하면 그 임재는 동행과 보호와 인도까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현현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같이 거하시는 그것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내시는 그분의 능력을 같이 동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현현이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머무신다, 그냥 거하신다가 아니라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고.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예를 들면 구약의 어떤 성전을 예를 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구약의 성전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경험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것을 맛보면 그 맛본 자들로 통해서 사실은 열방을 살리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얘기죠. 자, 이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머무실 때,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제일 처음 열면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의미에서는 성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담과 하와는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것이 그대로 어디로 표출되냐면 세상으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에덴 동산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들이 아담에게 일어났습니다. 왜 아담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임재하시는 머무시는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어떤 결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고 정복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경험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창기에 있었던 그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굳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신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3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원함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계속 발전시키되 먼저 에덴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면 그 임재를 보게 되면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과 이 능력을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이것이 원래 처음부터 계획이었기 때문에 에덴에서 그런 것들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시듯이 그 에덴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단의 틈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성전 회복을 계속 시도하십니다. 에덴에서 그 완전했던 그 성전이 성전의 의미가 깨지기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정말로 상당 부분 설명하셨던 게 뭐냐면 성막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막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40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상당한 시간 동안에 계속 많은 것들을 설명하셨지만 특별히 성막에 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 보는 게 지겨우신 분들은 출애굽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게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레위기 넘어가면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공간인지 개념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수학 공부를 할 때도 도형 이런 게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공간적으로 이렇게 상상이 돼야 되는데 상상이 잘 안 돼. 뭐 이렇게 가로 세로 뭐 이렇게 높이 이렇게 나오면 뭐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상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돼요. 근데 출애굽기 후반부터 레위기 보면 전부 그 얘기거든요. 뭐 이렇게 어떻게 몇 자가 되고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이런 전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 보니까 출애굽기 25장 40절을 보니까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이 무슨 말이 이게 하늘의 모형이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을 본 겁니다. 하늘의 성소를 본 거죠. 하늘의 성소를 보고 나서 이제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여주고 이대로 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에 8절부터 보시면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보여줬지 않냐? 그거대로 지어라. 그거대로 성소,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나서 25장 22절에 보면 25장 22절에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25장 22절 거기서 그 언약궤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성막이라고 한 것을 광야길 거의 시작 무렵에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많은 양을 할애하면서 계속 성막, 그 안에 있는 성소, 그 안에 있는 언약궤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만들어라, 어떻게 지어라 계속 얘기해놓고 실제로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이렇게 진을 치잖아요. 잠을 잘 때도 항상 성소가 제일 중앙입니다. 성소 중앙으로 동서남북에 각각 세 지파씩 딱 서게 됩니다. 여호수아 같은 데 보시면 알겠지만 반드시 중요한 이동을 할 때 언약궤가 항상 맨 앞에 갑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막으로 나와야 되고 잠을 잘 때도 진을 칠 때도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이동할 때도 언약궤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심적인 모든 부분에 그 안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 성소가 도대체 뭘 얘기하냔 말. 그 성소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소는 별명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별명이 어떤 거냐면 이제 구속사의 어떤 청사진 아니면 구원의 계획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이 그 성소의 어떤 별명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소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다 보면 동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제일 먼저 이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를 들어가게 되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금촛대가 있고 그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 휘장이 있죠.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몇 가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떤 기구들이 전부 뭘 뜻하냐면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뜻해요. 예를 들면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갔을 때 제사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실 것을 이 번제단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성소 안에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모습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지성소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또 더불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든 것을 그 성소를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이 구절은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약간 좀 아쉬운데요. 시편 7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3절에 보시면 시편 77편 1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라고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혹시 킹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시면 이게 전혀 다른 의미가 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번역상에 있어서 약간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킹제임스 버전의 시편 77편 13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누가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라고 하는 이 구절이 킹제임스 버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제 주의 길이 성소에 있다는 거죠. 이 성소 안에 주께서 무슨 길을 걸으실지가 그 성소 안에 나와 있다. 이 얘기예요. 그 성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가 그 성소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고 구원의 모든 비밀이 사실은 그 성소 안에 나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뭐 출애굽기 후반이나 레위기를 보면서 힘들다, 복잡하다, 어렵다, 이해 안 된다. 물론 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약간 다른 각도로 하필 이 중요한 때에 너무너무 중요해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려가지고 40일 동안 모세하고 소통하는 중에 왜 유독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셨고 왜 유독 이것들을 많이 보여주셨고 이것에 집중하게 하셨을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그냥 이렇게 설계도 하나 던져주시면 되지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도대체 주님에게 있어서 이 성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많이 보여주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입장보다는 주님이 성소 내지는 성막 내지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허락하셨을 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에덴에서 이루셨던 에덴에서 누리셨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소통했던 그 모든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 모든 것들이 깨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회복을 시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시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면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성소라고 하는 개념들을 아주 심도 깊게 다루신 이후에 던져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치를 좀 챘습니다. 그래서 광야길 내도록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냐면 오직 성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오 주님, 주님의 길이 성소에 있습니다. 주님의 길이 성소 안에 있군요. 이래가지고 성소, 성막 중심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머물 때에도, 전쟁할 때에도, 이동할 때에도, 제사를 지낼 때에도, 아니면 뭐 재판을 할 때도 모두 그 성막에서 성막 중심으로 진행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출애굽기 4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우리 주님이 이 만들어진 성막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머물 장소가 필요하십니까? 영이신 그분이 온 우주라도 그분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온 우주에는 없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는 지성소 해봐야 그냥 가로 5m, 세로 5m 정방형 구조예요. 그 좁은 곳에 그 은약계 위에서 이제 이 인간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 사실은 작은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을 하셨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들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신 바로 그것 때문에 특별히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조금이라 눈치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눈치를 챘어요. 그리고 주의 길이 그 성소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성막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을 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이동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특별히 사랑을 받은 다윗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저 언약궤가 저렇게 천막에 있다. 이거 있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성전 짓기를 사모하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은 다 준비한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되죠. 이 성전의 완공이 주전 960년경에 이루어집니다. BC 960년경에 이 솔로몬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 생각하실 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깊은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역대하 5장 14절입니다. 역대하 5장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6장 보겠습니다. 6장 21절입니다. 6장 21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짓고 그 위에 이제 그 안에 언약궤를 이렇게 안치했을 때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고 그것을 보고 이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백성들이 이러이러한 실수를 하고 이러이러한 어떤 죄를 범했을 때도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쭉 합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는 때에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합니다. 제사장들이 감히 두려워서 못 들어갈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고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성전을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시편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4절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라고 하는 것을 아예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정의를 내리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성전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그냥 한눈에 볼 수 있게 되고요. 실제로 그 이후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른 말로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장치를 주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에덴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 에덴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맛봤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성전에서의 축복을 받은 자들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인간의 불신앙과 죄 때문에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정말 가장 극적인 순간에 모세를 불러내셔서 40일 동안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딴 거 하지 않고 그것부터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삽니다. 1년에 몇 번씩 중요한 유대의 명절 때는 항상 성전을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모든 제사는 성전에서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성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간절하게 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그 개념은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 성막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해라라고 하는 것이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현현 나타나시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게 되면 그리고 그의 보호하심과 동행과 인도를 맛보게 되면 그 능력과 영광으로 세상을 살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전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또 실패합니다. 엄연히 성전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다고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에스겔 말씀 보겠습니다. 많은 구절 찾을 수 있지만 한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3장입니다. 에스겔 43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포로가 되었습니다. 다 절망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 에스겔 40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이 에스겔 전체의 핵심인데요. 40장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뜬금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하는 일이 막 벌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됐잖아요. 무너져 있잖아요. 회복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메시지를 주면서 너희가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에스겔 40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 중에 43장은 왜 너희가 망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정확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붙잡으라고 하는 얘기로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43장 6절부터 보면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하나님께서 성소와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섭리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 어디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굳이 그곳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 약속과 중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굳이 안 하셔도 될 일을 스스로 하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내 보좌의 처소다. 내 발을 두는 처소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다. 이게 성소와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 성전을 그 거룩한 이름을 계속 더럽혔다고 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문설주는 이제 우상의 어떤 성전, 우상의 신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전을 문설주와 문지방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전 옆에 우상 신전을 세운 거예요. 예.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성전이라고 지칭하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고 지칭하면서 계속 밖으로는 음행하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그 옆에 아예 우상 신전을 갖다 놓고 그 우상 앞에서 본격적으로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것도 바로 한담을 사이에 두고 그런 일을 행한다니. 그래서 내가 노하여 그들을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계속 무형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먼저 에덴에서 만드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이는 성전을 허락하신 것, 그게 성막과 성전입니다. 성막과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너무나 깊이 있게 출애굽부터 설명을 쭉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성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삶을 쭉 살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덴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또 실패합니다. 또 우상에 빠지고 또 가증한 일을 섬기고 또 음란에 빠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저 성전에 계시다고 얘기하면서도 끝으로는 완전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임재하시고자 하는 성전을 계속 회복을 시도하시는데 우리의 죄와 사단의 괴계와 또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얘기입니다. 에덴에서 보여주셨던 성전의 모습,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성막의 모습, 솔로몬을 통해서 세우신 성전, 그게 구약의 얘기죠. 그러다가 이것이 무너져가지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실제로 어떤 물질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제2의 서룻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얘기한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것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런 배경 하에 드디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소의 식양대로, 성소의 모습 그대로 당신은 그 길을 걸으시면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과 하나님과 떠난 모든 문제들을 일시에 완벽하게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게 했냐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더 이상 보이는 성전의 개념을 넘어서서 보이지 아니하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걸어다니는 그런 성전으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구약부터 본다면 작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됐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실로 사실은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처음 제가 성전의 개념을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가 당연히 따라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의 임재입니까? 그분의 영광과 능력으로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현현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와 보호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것이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성이 어떤 영광을 그 실제를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세상을 살려내는 열방을 살려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비단 신분의 얘기가 아니에요. 신분을 넘어서서 상태까지 하는 얘기입니다.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 한번 더 보고 고린도후서 6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 13절은 굉장히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 13절 보면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다.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머무시는 곳이 성소인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하나님께서 성소 자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성소가 되신다.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 안에 있는데 성전을 보지 못했다. 이는 왜 그러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전이래요. 또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각각 해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고 하는 말이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이고 우리 또한 성전이래요. 예,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잘 살아야 되고 우리가 축복받았다 이 정도의 낮은 수준의 개념이 아니란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에덴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지는 개념입니다. 관통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것. 그것이 구약부터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유유히 흘러갑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현현히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할 때 반드시 그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회복시키기 위한 시도들을 해오셨습니다. 에덴에서부터 그것이 브로큰 깨지고 난 이후에 다시 성막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 확실하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곳에 거하신다고 얘기하면서도 끊임없이 음란으로 우상으로 거짓으로 죄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 드디어 특단의 조치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분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시면서 동시에 그가 성전이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허물라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전이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잃으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성전이랍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떻게 존재하고 있냐? 그리스도를 이해해 보시면 이게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성전이십니다.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삼위일체를 확장해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를 그만큼 하나님처럼 높였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고 하는 의미가 심오하고 깊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은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포인트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아냐?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게 시종일관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고린도 후서에도 동일하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 이러지 말고 저러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무엇 확신을 심어주냐. 그 정체성부터 먼저 다뤄주는 겁니다.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이 리얼이라고 하면 그 성전에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는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나타남이 늘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나에게 나타나고 늘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의 보호하심과 동행과 인도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뭐 외부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뭐가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어떤 하우를 계속 묻는 것 같아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저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물론 하우도 맞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해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와 권능자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모든 것을 동행하면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그와 동행하면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임재는 반드시 그의 영광과 능력을 동반하십니다. 우리가 그 임재를 경험한다는 얘기는 그 영광과 그 능력을 늘 경험한다는 얘기. 그 하나님 영광과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이 힘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이 힘으로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축복이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이게 사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자이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하면 정말 그렇게 믿겨진다고 하면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머물지 않은데 그것이 성전이냐?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면 그 영광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겁니다. 그 영광과 그 능력이 실제로 맛보아진다고 할 때 그 힘으로만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각도를 가지고 고린도후서 6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너희는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어떤 각도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불신자들하고 아무런 교류를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기 뭐 이렇게 산속에 가서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 불신자와 똑같이 어떤 똑같은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이나 목표나 이런 거를 취하지 말라는 얘기고 믿음의 순수함을 해치려고 하는 어떤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같이 있되 다른 겁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라고 하면서 사실은 계속 중복되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불법과 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되 함께한다는 단어, 사귄다는 단어, 조화된다는 단어, 상관한다는 단어, 일치가 된다고 하는 단어가 다 강조점이 다릅니다. 일일이 그것을 다 훑어볼 시간은 없습니다. 훑어볼 필요가 없고 그냥 이게 무슨 의미냐?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며 근데 어떻게 우상과 함께 할 수 있냐? 어떻게 너희가 불법을 저지를 수 있냐? 어떻게 벨리알 유대 문학으로서는 악마의 왕이라고 이렇게 지칭 받습니다. 사단이라는 뜻이죠. 어떻게 그 사단에게 속을 수 있냐? 응?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어둠에 다닐 수 있냐? 그 얘기를 비난하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 것을 알았다고 하면 함께 할 수 없는데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함께 하고 있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의롭지 못하고 불법할 수 있고 그렇게 빛나지 않고 어두울 수 있냐?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고 벨리알과 그렇게 함께 살 수 있냐? 그럴 수는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 것은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구약에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16절 후반절부터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자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항상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 그리고 두루 행하겠다. 그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 리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맞다고 하면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분리되라. 다른 말로 거룩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불신자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불신자처럼 살 수 있냐? 그럴 수 없는 일이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어떤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행동을 얘기하기 전에 너희가 누군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전이다.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희미할 수 있지만 이 구약의 어떤 배경을 아는 자들, 특별히 유대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도 충격적인데 이제 너희가 성전이다 이 말은 너무나 소스라치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아니 내 같은 것이 일평생 죄를 지은 것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내가 성전이 되지?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단 말이야?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충격의 메시지죠.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성전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서 두루 행하고 그분의 임재가 내 안에 일어나고 그분의 능력과 영광이 내 안에 일어나고 그분의 인도와 보호와 능력이 동행하심이 내 안에 일어난다고 하면 그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내가 늘 그것을 경험한다고 하면 이 힘을 가지고 능히 지금까지 세상에서 눌려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힘으로 가보면 능히 저 세상과 전 열방을 살려낼 수 있구나. 너희가 바로 사실은 그런 자들이다. 그런 자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신자와 똑같이 멍에를 매냐? 어떻게 똑같이 살 수 있냐? 한편으로는 책망이지만 한편으로는 신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주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명절 맞이해서 하고 싶은 말씀들, 절기 메시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별로 절기 메시지를 특별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뭐 세상 명절하고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꼭 그 명절에 맞게끔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 더 중요한 것이 전달되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성전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럼 시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대단한 말들을 너무나 쉽게 들어왔고 쉽게 여겨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써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위로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보리자루,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멍청하게 멍하게 계신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만든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나 충만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그 여호와의 능력이 충만한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주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자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정복되어 나갔습니다. 지금 너무나 놀랍게 이 구약부터 시작된 이 성전의 연속성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눈에 보이고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이 성전은 장래 하늘나라에 가서 참된 성전으로 변화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경험들이 주어졌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내신 구원의 사건은 퍼펙트입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겠다는 얘기. 내가 그들 가운데 너희 가운데 머물며 너희 가운데 행하여 이것이 사실이 됐다는 거죠. 그 영광과 능력으로 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분의 임재는 우리 동행과 보호와 인도를 동반합니다. 겁날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어요. 사실 모든 것이 끝난 축복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안에 들어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참 성전을 지금 우리에게 먼저 예표로 보여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불신자처럼 살 수 없습니다.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처럼 살 수 없습니다.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없습니다. 조화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불법에 불의에 어두움에 우상에 벨리알에 무릎 꿇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사고방식, 똑같은 생활, 똑같은 생활방식, 똑같은 목표, 어쨌든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어찌하든지 우리 인생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려고 하는 부분으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됐다는 말의 어떤 깊이를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성소고 그가 성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얼마나 깊은 얘기입니까? 전 모르겠어요. 말을 못하겠더라. 계속 묵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되겠는가? 못 풀어내겠어요. 그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다. 이거를 어떤 말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저한테는 없더라고. 암만 해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느낄 수 있는 것은 참 깊구나. 아, 우리가 성전됐다는 말이 참 깊은 말이구나. 너무나 깊고 심오한 말이구나.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어졌구나. 여러분, 어떤 세상의 기준에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계속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로 큰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메지 않는 분리된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백성들과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 바로 그곳으로 아버지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깊은 말인지 깨닫게 하시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알게 하시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늘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날마다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 영광과 능력과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임재하심을 경험한 자로서 힘을 얻어 열방을 살려내는,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감당해내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